이렇게 환영받는 것은 6.25 사변 이후에 처음입니다. 하여튼 영광은 언제나 주님이 받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저는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을 토하라는 이 말씀을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토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한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상처도 토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을 토하는 참 태도가 아닐까. 근데 그렇게 살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3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4남매인데 아들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게 참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지 딸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들, 딸 다 있지만 죄송해요. 아들만 있는 집에도 딸 역할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제가 제 경험을 보면 어머님 댁에 이렇게 제가 가 있으면 아들이 참 재미가 없어요. 어머님하고 저하고 딱 둘이 앉아서 저녁 때 TV를 보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별로. 예. 네. 근데 저희 어머님 이북분인데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남자같이.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방문을 하면 이렇게 악수를 하던 어머니와 저를 꼭 껴안으세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헤어질 때 안 우시던 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 하루 이틀 묵게 되면 어머님이랑 TV 보면 참 제가 생각해도 아들이 재미없는 거예요. 별일 없냐 요즘 그러시면 네, 별일 없습니다. 어머니 건강 어떠세요? 무릎 관절이 좀 아픈 거예요는 괜찮다 그러시면 연세가 들으시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대화 끝. 그리고 이제 또 TV 보고. 근데 어머님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아무 말도 별로 안 하지만 아들이 옆에 있는 게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앉아있어 주는 것만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집에 왔잖아요, 오늘. 여기 여러분 와 있는 것만으로 주님이 그냥 기뻐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번은 새벽 기도하러 제가 아침에 나갔는데 성령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를 언제부터 여기 기다렸는지 아니. 제가 새벽 기도 가려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다리셨을까? 고민을 하는데 주님이 이러세요. 네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떠나는 때부터 난 너를 기다린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가면서도 그런 거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머니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여러분 모르시지만 아마 제 또래는 알 거예요. 전기구이 통닭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전기구이 통닭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아주 가게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거 먹는 거는요. 이 소풍가는 칠성사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건 3, 4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근데 사실 통닭도 너무 맛있지만 통닭과 같이 오는 게 거의 비슷한. 예. 뭔지 아세요 그게? 흰무. 그 흰무 얘기하는 분 다 50 넘은 분들이에요 지금. 그런 거 먹을 기회가 있으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먹으라고. 엄마는 그거 안 좋아한다. 생선을 먹을 기회가 있을 때 그건 나 엄마 안 좋아한다. 어릴 때는요. 어머님이 진짜 안 좋아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갚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여러분, 갚을 수 있겠냐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용쓰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만 대답해봐요. 늘 죄송하죠? 예? 남자들. 어머님 생각하면 늘 죄송하죠? 왜요? 알아요.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니까. 돌아가시면 더 하겠죠.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으려고 용서하지 마세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게 돼요. 우리 어머님이 은혜를 갚아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마찬가지죠. 어머니,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부모님은 기분이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너무 용서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 한번 나오시면 돼요. 아멘? 그럼 얘가 또 왔네. 김 집사도 왔네. 이 집사도 왔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는 마음을 드린다는 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팔을 비틀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 생활을 정말 정성껏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은요, 1시에 나오라 해도, 2시에 나오라 해도, 3시에 나오라 해도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그래요. 힘들면 그냥 쉬라 그래요. 우리도 그래도 1년에 일주일 특세를 해요. 딱 한 주간만. 고난주간 해요, 저희는. 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교인들이 하재요. 힘든데 그만하자. 하지 말자. 아, 하세요, 하세요. 내년에도 안 해보려고 좀 우리 특세 없애겠더니, 아이, 그거라도 해야지 뭐 하냐고, 목사님. 하는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아, 미안하다고. 동부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시지 말고 은혜로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는지 은혜를 알면 그걸 기억하는 거죠.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어느 날 저절로 내 발이 죽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올 때도 그렇게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예요. 갈멜산에 불을 임하게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하라는, 영어로는 킹즈라고 하는 왕들의 이야기는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누가 너희의 왕이냐, 이것이 열왕기상하의 주제예요.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주제는 뭐냐, 누가 우리의 왕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의 왕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예요. 그런데 열왕기서에는 두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남북의 유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한 강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이 프로핏들의 이야기가 큰 두 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아합 왕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리시네가에 가서 아합왕이 너무 속을 썩이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으시니까 비를 안 내려 가뭄을 주세요. 그래서 그리시네가 가 있는데 누구를 통해 음식을 먹이겠다고 약속하시냐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는 엘리야가요. 사르밧 마을에 갑니다. 그러다 한 과부를 만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무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래서 나한테 음식 좀 달라고 했더니 과부가 째려보는 거예요. 엘리야를. 우리도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뭔 저런 인간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음식 달라고 했더니 사르밧 과부가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 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 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피해야 될 사람이 먹고 죽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싸우시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그것으로 누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장면 보면서.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첫째는 위대한 엘리야 선지를 돕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진짜 가난한 집에 보내시냐. 그것도 우리가 한국말로요. 진짜 가난한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찢어지는지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이제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우리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 선지자로 있었다면 그걸 제가 달라고 그러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너 먹고 죽으라 그래 정상입니까? 죽으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달라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 알았다 먹으라고 그래야 당신이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1번 나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2번 당신이 먹으라 그래야 돼요? 근데 1번 달라는 겁니다. 저는요 엘리야가 너무 냉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가지고 주의 종을 선대하면 뭐 풍성한 상을 받는 아,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지금 이 본문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다. 목사가 그 얘기하면 어떡하냐. 교인이 그 얘기하면 괜찮다. 부흥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들 축복받는다. 아, 나 그런 목사 아주 싫어요, 저는. 근데 교인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 주의 종을 이렇게 대접했더니 복을 받아. 그건 우리가 들을만 하지.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냉정할까요? 왜 달라 그럴까요? 왜 달라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를 떠나라고 하실 때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실 때 사르밧 과부가 너를 음식을 먹여줄 거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는 상식의 성경에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아니 말씀 사르밧을 통해서 엘리야 올 테니까 잘 먹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다 다르군요.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고 대답을 할게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말씀이 나오는 순간 하여튼 둘 중에 한 분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에게 선지자 보낼 테니까 잘 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네? 하셨습니다. 10절 그래서 일어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요 엘리야는 약간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부들은 음식을 잘합니다. 맨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다가 과부 기가 막힌 음식 먹겠구나 갔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나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여러분 냉정한 게 아닙니다. 내 파트너 어디 갔지? 그 혼자 왔어요? 와이프도 오셨어요? 여자분을 보내 오늘은. 예. 안 돼요? 그럼 남편이 와요. 괜찮아요. 너무 인상 쓰지 말아요. 괜찮대. 저분이 나를 미워할까봐 내가 거짓말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서 계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예요.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테니까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즉,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줄 수 있는 양식이 우리 먹고 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올 테니까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순종을 원하시는지 알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순종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나를 먹이라 그러면 너희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비가 내릴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음식을 달라고 얘기했던 거는 냉정하게 엘리야가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려면, 아직 들고 있어요.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집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 양식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걸 줄 때 성경에 그의 집에, 이 집사님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집사님 나오라고 한 것은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길 바랍니다. 아줌마 나왔으면 복된 거야. 이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가 냉정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도 이 말씀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고도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하셨음에도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오늘 이 아침에 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까? 주님 더 잘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더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의 사랑을 맛보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잘 믿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길을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요. 내 눈에는 내가 말씀 따라 이렇게 결단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 양식이 우리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알면서도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첫 번째로 주는 말씀. 나도 혹시 사르밧 과부처럼 망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 오늘 이 아침 나는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죽여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죽여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1986년 12월 21일 날 첫 목회를 나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20대 중반에 나간 거예요. 21일 목회를 딱 갔는데요.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를,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종이를 써서 서울에 간 거예요. 강원도 원성군에서 목회를 하다가 20일 날 서울을 간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를 내고 돌아왔는데 저녁에 교회 사고가 난 거예요. 시골길 어른들 25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겨울 성탄절 준비한다고 동네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애들 데리고 연습시키러 왔다가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했다고 혹시 그 부엌에 나무 떼는 집에 혹시 그 연기 새는 데가 없나 내려오다가요. 빙판에 발목이 딱 넘어지면서 발목이 딱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왔더니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남자 집사 한 분이 뭐라냐면 그 남편이 교인이 아니래요. 그리고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출근하는 사람이래요. 수송부대 차고 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육군 수송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그 인간들 되게 험한 사람들인데. 근데 신방 가자는 거예요. 제 첫 신방이요. 담임 전도사로 첫 신방이 부인 교회 왔다가 발목 부러진 예수님 남편 집에 병원에 가는 겁니다. 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25살, 26살 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사님 가면 안 되냐고. 20대가 뭘 알아요? 집사님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아, 전사님 가셔야 합니다. 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제가 기도합니다. 총각 때에 결혼도 안 했어요. 주님, 저는 어제 목회 나왔습니다. 첫 목회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 목회자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에 신방을 딱 갔는데 주님, 가슴이 두려우니까 저 사람이 전도사 당신이 뭔데 내 와이프 다리 부러뜨렸냐고 말하고 소리 지르면 저는 목회 오늘로 끝입니다. 저는 삐질 겁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딱 갔는데 키가 1m80이 양반이 손도 떡뚝하리 같더니 딱 문을 여는 건 벌떡 일어나는데요. 왜 이렇게 키는 커? 손을 딱 잡는데요. 그 사람의 첫 마디가 제 목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시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아내는 부잣집에 가서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살 여잔데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휴가를 주셨습니다. 이 인간이 안 믿는다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목회지를 나왔더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남자분이 너무 고마웠는데 그분이 이 여자 태어나고부터 교회를 같이 나와요. 그리고 집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첫 그분과의 만남 다음날 주일에 교회 주부에 칼럼을 썼는데 그 제목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크리스마스 선물, 그것은 그분의 말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집에 사르밧 가부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났더니 이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때 우리는 성경에 있다가 이 기적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요, 언제까지 가루와 기름이 평생 동안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언제까지 안 떨어지냐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공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언제 비가 왔는지 아세요? 금방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대박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순종할 때 작은 기적들로 인도하시지 대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뭐 2학년, 3학년 이럴 때 학교를 갔다 오는데 하루는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가라지에 숨어버렸어요, 자네가. 애들을 놀려준다고. 애들이 막 찾다가 엄마, 아빠, 엄마를 막 찾다가 없으니까 온 방을 다 뒤져보는 겁니다. 화장실도 열어보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가라지 도를 딱 여는 순간 제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니까 애들이 깨악깨악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으니까. 근데 한 번은 괜찮은데 이걸 매일 1년에 360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좀 정신이 이상하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적과 대박으로 매일 인도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기적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대박을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순종하는 재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또 한 가지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 하나님이 참 좋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유명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공교하시는데요. 유명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이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르밧이란 마을에 작은 과부 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들 있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사르밧 과부를 쓰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도 쓸 수 있다? 우리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을 쓰기 원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쓰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자녀도 없는 과부가 혼자 있다면 그분도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도 귀하게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르밧 과부를 써주신 하나님을 보면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이 집에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제 신이 났어요, 과부가. 기름이 정말 하나님 역사대로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만한데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 우리 집 와서 우리 아들 죽게 하십니까? 19절. 엘리야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달라여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전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 번이나 엎드려 하나님께 여호와여 왜 이 집에 이런 비극을 주십니까? 이 영혼이 살려달라고 돌아오게 앞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22절로 2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다는 글을 딱 읽는 순간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청경책에? 와, 대박. 제가 대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뭘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대박이라고 썼을까요? 잘 보세요. 두 단어가 있는데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소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이 아니라 또 죽게 될 사람이죠. 지금 이 아들은 부활이에요, 소생이에요? 잘하시네. 한국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소생이에요. 이 아들은 죽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이 있습니까? 와우, 대박. 소생이 대박이에요? 부활이 더 대박이에요? 우리는 더 바랄 대박이 없어요. 이미 대박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무슨 대박을 더 바래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는 죽어도 최악이 천국이에요. 죽어도 살리라.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을 바래요. 오늘 제가 마지막 나누려고 하는 건 이것이에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여자의 말에 답이 있어요. 아들이 죽는 순간 이 여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죽자마자 엄마는 바로 생각했어요. 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 죽게 하십니까? 왜 죽게 하십니까? 소리만 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죽자마자 엄마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어떤 부모도 똑같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치지 않아요. 그의 아들을 쳐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리가 딱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가 바뀌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자기를 회개하게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죽는 순간 이 여자는 바로 연결해요. 뭐랑 연결해요? 이 아들의 죽음이 누구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특세인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삶의 결과로 온다면 소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이 살아온 모습으로, 내 삶으로 내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면 여러분 소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예? 소망이에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죄 덩어리 아니에요. 죄 덩어리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게 죄다.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숨쉬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게 죄다.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이 안에 얼마나 악한 게 많아요. 우리는 죄가 돌아다니는 거다. 옆에 오나 이렇게 인사해요, 정성에. 죄,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제 인생의 죄를 기록하면, 제 죄를 하나씩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기록해도 여러분 그 죄를 다 기록하면 UCLA 대학의 도서관 다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죄덩어리예요. 다시 물어요.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온다면 절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의 결과로면 절망이에요. 근데 파트너 어디 갔어요? 오늘 흰색을 입어서 여성적으로 입고 와서 좋아요, 고마워. 가부가 될 줄 알고 준비를 한 거예요. 가부 역할을 할 줄 알고. 보세요. 아들이 죽은 순간 내 죄가 생각나려고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때 여러분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아들을 주세요. 잘 들으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잘 보세요. 네 인생과 가정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의 가정의 미래는 은혜의 결과로 오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의 가정의 미래는 너의 죄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결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가정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 여러분 23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어떤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면 하룻밤을 지내지 마라. 그럼 그 성읍이 저주를 받는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끄집어내려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3장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린 바 되셔서 친히 우리의 저주가 되사 우리의 죄 때문에 임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려고 나무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가문에 저주가 떠나도록 저주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의 집안에는 모든 저주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아들을 돌려줬다는 말은 뭐냐? 바로 이 약속입니다. 너희 집에 인생의 미래, 너의 가정의 미래는 네 어머니가 슬퍼하는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 집은 소망이요 평안이요 축복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은혜의 문이 우리 가정에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작년에 한국에 왔는데 9시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뉴스를 보게 됐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70세 된 할머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40대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동네에 너무나 훌륭한 효자로 소문난 아들입니다. 장가도 아직 못 갔는데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사는 효자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날 해고를 당한 겁니다. 파이어 당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상처를 받아 충격적이어서 평소에 먹지던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인사불성해서 집에 들어온 겁니다. 화가 나니까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시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한 김에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안 보이니까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가 몇 대를 맞으시고 할 수 없어 도망 나오신 겁니다. 근데 동네 바깥으로 이 아들이 쫓아나와서 어머니를 때리는 겁니다. 어머니인지 모르고 때리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경찰서에서 신고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찰서에 있는 동안 아들은 술이 깬 겁니다. 경찰이 조서를 꾸민 겁니다. 어머니는요 얼굴에 피가 흐르고 멍이 들었는데 경찰이 묻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이 어떻게 때렸습니까? 그래야 조서를 씁니다. 근데 어머니가 멍이 든 채로 피가 흘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은 저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시 묻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이 다 동네 사람이 때렸다는데 어디로 무엇으로 어떻게 때렸습니까? 제 아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결과는 무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무죄 받은 게 복입니까? 그런 어머니를 가진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게 복입니까?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게 복입니까? 예수 때문에 우린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전우들이 돼서 우리가 손잡고 천국까지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 속에 오늘 꼭 같이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는 다 죽을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주님이 심판하시면 절망입니다. 내 삶에 따라 우리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완전히 절망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네 죄의 결과로 인생이 오지 않는다. 너의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소망이니라, 은혜니라.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집에 내 은혜가 인생과 가정과 자녀의 결과로 나타나리라. 아멘입니까?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살아온 삶의 결과로, 내 죄의 결과로 우리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아들을 돌려주시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죄의 결과로 인생과 가정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게 하는 거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너희 가정은 은혜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를 가져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부어진다니 감사합니다. 평생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온다면 우리 집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돌려주신 이유는 아버지는 너희 가정의 미래가, 너희 인생의 미래가, 너희 자녀의 미래가 너희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져가셨기에 너희 가정의 미래는 은혜다, 축복이다, 소망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기억하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